선생님 말씀이 좀 궁금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시인은요, 시인은 지금 시험에 들었습니다. 좀 상처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악인이 너무 형통한 것을 보고,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마음에 좀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악인이 얼마나 형통했길래 이 사람 마음 이렇게 시험에 들었는가를 먼저 좀 찬찬히 봅시다. 악인이 얼마나 형통했는가 10절에 거쳐서 자세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 이 구절이 제일 마음이 아프고 부러웠어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역시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아서 그런지 저는 이게 제일 턱 걸리더라고요. 생선가시처럼. 안 부러우려고 했는데 문득 그렇잖아요. 우리는 일한 만큼 받기도 쉽지 않고요. 계획한 만큼 얻기도 쉽지 않은데 이 친구는 소원이었어요. 아, 한 1억 좀 벌었으면 좋겠다 소원을 했는데 갑자기 1억 5천이 툭 들어오는 거지. 아, 내 인생에 소원이 한 10억 정도 버는 거였더니 갑자기 10억이 들어오는 거, 이런 거잖아요. 소원보다 많긴 되게 어렵거든 돈이, 그쵸? 우리는 돈에 대해서는 소원보다 많기가 진짜 어려워. 근데 이 친구는 어때요? 이 악인은 그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인 실제 이 사람을 봤기 때문에 시험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소원보다 돈이 잘 벌려. 그 다음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건강해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요 몸이 아프면 그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은 집에 살기 이전에 몸에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몸에 살지 못하면 그럼 그냥 좋은 집에 사는 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근데 이분은 어때요? 건강해요. 계속 건강하다가 죽을 때도 병 없이, 그렇죠? 고생 안 하고 자연스럽게. 여러분 아직 젊어서 잘 못 느끼시죠? 좀 아파 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알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또 어때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어려운 게 있어요. 돈이 많고 건강해도 살다 보면 언제 연애, 결혼, 가정 꾸릴 때 이건 어려워요, 그렇죠? 가정이 화목하기 어렵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기 어렵고요. 서로 맞춰나기가 어려워요. 여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고 건강해도, 돈이 많고 건강해도 내가 이 큰 집에 같이 사는 사람과 분쟁하고 있으면 그게 뭐가 행복이겠어? 하나도 안 행복하죠. 그런 거야. 아, 쟤는 돈이 많아. 그냥 건강하지는 않아. 우리가 위로가 되잖아, 솔직히. 예, 네, 건강하지 않아. 위로가 되지. 근데 쟤는 돈이 많고 건강해. 아, 그랬더니 집에 가봤더니 진호야 앞으로 와, 앞으로. 진호 오늘따라 되게. 진호 앞으로 와. 재현아 앞으로 와, 앞으로 앞에 자리 있어. 진호 앞으로 와. 괜찮아. 경부고속도로 오늘 사고가 났어요. 예. 예. 앞으로 와. 예. 동서민 어디 갔니? 차 대니? 예? 예, 그렇구나. 아, 동서민 차 대는데 먼저 말씀 한 구절 더 드리고 동생 버리고 차를 태워줬는데 동생 버리고. 예. 이게 막.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생각을 해볼 때. 아,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돈도 많아. 건강해. 근데 이른 나이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화목하게 잘 살아. 근데 애들이 공부도 잘해. 좋은 대학에 갔어. 그리고 속도 안 썩여. 왜 그런지도 몰라. 다른 사람 청소년 게 중2 때 어떻게 했는지 했는데 몰라. 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몰라.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겐 없어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살면 그때 마디마디 힘들 때가 있는데 얘는 마디를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린 이걸 알잖아. 우린 마디를 알잖아. 우린 대학 갈 때 고생스러웠고, 괜찮아요. 군대 때 힘들었고, 결혼하느라 힘들고, 취업해서 힘들고, 우리는 마디마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마디가 없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입은 하늘에도,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니는데, 백성들이 이르러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우리는 이 부분은 안 불어요. 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 그럼 뭐 물을 마셨나 보지. 뭐 넘어가요. 근데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이 정도 잘 되니까 자신감이 넘치죠. 자신감이 넘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자신감 넘치는 사람 어떻게 해요? 부러워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에게 인생을 가르치고 다니죠. 그 입이 하늘에 두고 혀는 땅을 두루 다니더다. 야,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 나 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이 이리로 돌아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려고 그 사람한테 배우려고 이게 뭐예요? 영향력이죠. 내가 돈 많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일을 슬슬 잘 풀려도 사람들이 날 별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나를 인정해 줘요. 인정 정도가 아니죠, 이건. 이 사람이 인스타를 했으면 팔로워가 폭발했을걸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팔로우하면서 얘는 이거 먹었네. 얘는 여기 여행 갔네. 얘는 이렇게 날씬하네. 얘는 이렇게 잘생겼네. 오, 그걸 하는 거잖아요. 이분이 인스타를 했으면 지금 뭐 CF도 찍으실 것 같아요. 게다가 이만 해도 지금 기분이 안 좋지. 우리도 시험에 들죠. 얘가 악인이라니까? 게다가 하나 빠졌구나. 게다가 이 사람이 강포와 거만을 입에 물고 다니고 옷처럼 입었다라고 표현해요. 이 구절도 우리는 별로 안 와닿아요. 근데 이 구절이 되게 부러운 구절이에요. 왜요? 여러분, 내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내가 뭐 해야 돼? 내가 좀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 성숙한 모양을 표현해야 돼. 말 조심해야 돼. 행동 조심해야 돼. 우리나라에는 공인과 연예인들이 좀 그렇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어요. 사람들 다 좋아해요. 근데 그런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되게 조심스러워야지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행동 하나 잘못하면 그걸 다 잃어버릴 수 있고 엄청난 비난을 받는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해요? 강포와 포악이 내 옷이고 입에 달고 살아요. 목걸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게 제일 부러운 부분이에요. 내가 뭐 성숙하려고 우리가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나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나 생각을 어떻게 하나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난 이렇게 생겨먹어서 난 이렇게 살아. 강포와 포악으로 살아 그냥. 그래도 이 사람에겐 문제가 안 생겨요. 난 이게 왜 제일 부럽지? 하여튼 이게 부럽더라고. 그래서 이제 엔딩이 그거죠. 전체적으로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안하더라. 돈 때문에 많이 상처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재물하는 얘기를 한 번 더 해야겠죠. 네. 항상 평안하고 샬롬 들어는 봤나 샬롬 삶에 샬롬이 있어요. 여러분 돈 많고요. 건강하고요. 하는 일이 다 잘 되고요. 사람들이 나 좋아하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아무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에 샬롬이 있습니다. 평안해요. 그걸 보고 있는 이 시인이 지금 시험에 드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시험에 드는데 여기가 중요해요. 시험에 드는데 한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한 포인트가 더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한 포인트. 뭘까요? 내가 그걸 보고 시험에 들려면 저 사람이 너무 잘 사는 거 보고 내가 시험에 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가 못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네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라고 표현해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게 뭐예요? 오늘 하루 종일 되는 일이 없었는데 내일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난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떴더니 또 일이 터졌어. 내 인생은 이래. 내 인생은 이런데 옆을 봤더니 제가 나쁜 앤데 돈도 많고 건강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아무 일도 없이 순적하게 인생이 풀리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시인이 그러니까. 이 시인이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요즘 식으로 하면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내가 왜? 왜 이 시인은 어떻게 살았어요? 이 사람은 마음을 깨끗이 하려고 노력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내 마음이 건강하게, 내가 성숙하게, 내가 정결하게, 내가 더 좋은 사람, 하나님 닮은 사람, 내가 죄에서 자유해지려고 내가 내 마음을 씻으면서 살았단 말이야. 그리고 내 손을 씻으면서 살았어요. 내 손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쁜 짓 하지 않으려고, 좋은 것들을 하려고, 더러운 것에 내 손을 못 쥐지 않으려고 나는 내 마음과 손을 씻으면서 살았는데, 나는 재난과 형벌이 반복되는 것 같고 쟤는 저렇게 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의미 있게 살려고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뭐 성숙하려고 해야 되지? 야, 지 성격 더럽고 성질 더럽고 정말 미성숙한데 돈 있고 사회에서 위치 있어서 지 멋대로 하면서도 문제 안 생기는 쟤가 더 편하게 사는 거 아니야? 이거 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거야. 마음을 씻고 손을 씻는 거 그만하고 싶다. 신앙생활, 성숙의 삶 이런 거안 하고 싶다. 근데 그렇게 또딱 손을 털고 나갈 수 있으면 또 시험에 안 들지.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만일 스스로에게 내가 그들처럼 말을 해. 그래, 나도 뭐막 살자라고 하면 어때요? 내가 주의 아들들의 세대를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무슨 뜻이에요? 아니, 내가 그래, 나도 막 살자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악하게 돼서 주의 아들의 세대, 선한 사람을 공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또 어때? 난 악인은 아니거든. 난또 그렇게 못 살겠는 거야. 난또 그렇게 못 하겠어요. 그냥 죽겠는 거지, 이 시인이. 이 시인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를 어찌할까 생각하니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느니 그렇잖아요. 저 사람 보니까 시험에 들었어. 세상에 나쁜 놈들이 잘 나가. 그래서 내가 뭔가 의미 있게 살려고 그러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아,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그냥 살려고 했더니 그냥 살면 나쁘게 사는 건데 또 그건 내 양심에 찔려. 그렇다고 또막 되게 의미 있게 살려고 했더니 그건 내가 뭔가 억울해. 그래서 대충 살려고 했는데 그건 또 양심에 찔려. 아, 그러니까 미쳐버리겠는 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심한 고통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점에 서 계신 적 있으십니까? 이 점에 가끔 서죠, 우리가. 이 사람처럼 심하진 않더라도, 그렇지. 얘 분명히 나보다, 어쨌건 뭐 우리가 선악관을 판별할 수는 없지만 얘 되게 별로인데 내가 정말 애쓰고 애써도 나 하나, 되게 그 마디 넘어갈 때마다 난 진짜 애쓰고 있어서 하나, 두개 없는데 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10개, 20개 쭉쭉 가요. 문제가 없어. 근데 팔로워는 얘가 더 많아. 얘가 더 사회에서 인정받아. 되게 내가 보기엔 미성숙한 애고 나쁜 애인데 돈도 많아. 사람도 잘 만났어. 결혼도 금방 해. 근데 그 여자가 괜찮아. 그 남자 괜찮은 애야. 기가 막혀지. 걔 미쳤나 봐. 왜 이런 애를 만나는지. 사랑받고 살아. 부모가 부자야. 기회도 열려. 애가 건강해. 근데 나 자꾸 아파.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하고 부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치고 올라갈 때내 친구들 중에 제가 제일 문제가 많으라고 생각했던 애가 나보다 잘살 때. 이 사회 구조에서 뭔가 바르게 사는 사람들의 승리가 아니라 악하게 사는 사람의 승리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볼때 우리가 시험에 들죠. 근데 우리 시험에 피곤함은 어디 있어요? 시험에 들었지만 우리가 훅 털고 가기엔 하나님을 또 알아. 그냥 손 털고 그냥 그래 저렇게 살면 좋을 텐데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아. 내 양심에도 찔리고 또 내세도 좀 걱정되고 이 지점에 서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무기력해져요 수동적이 돼요 확 신앙적으로 사는 것도 좀 놨지만 확 세속적으로 살지도 못하고 그렇죠 직장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기운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성공을 추구하지도 못하고 나가서 막 나쁜 짓을 하지도 못하고 좋은 데 가서 막 좋은 데 하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계속 이제 TV를 보거나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무기력해져요. 혹시 여기에 서보셨다면 73편을 기억하세요. 73편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꼭 그때마다 이 본문을 반복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이 큰 위로가 돼요. 왜요? 이 시인의 상처를 우리가 들으면서 그래 난 얘보단 덜 상처받았겠구나. 우리는 이 중에 하나 한두 개 갖고 있는 애들을 만나 이걸 다 가지기는 잘 못 만나잖아요. 이 시인이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심한 고통받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시인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성소의 기도를 드린다라고 표현해요. 은혜의 기도예요. 이거는 아 그래 기도해라고 하면 하나님한테 가서 이 앞전도 분명히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 앞단도 기도문이에요. 앞단은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고백의 기도를 드린 거죠. 대화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상처받아요. 정말 실망돼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돼요. 쟤 봤죠? 쟤는 이렇고 이러잖아요. 그럼 저걸 보면 난 할 마음이 없어져요. 대화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죠? 고백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은 어느 기도로 넘어가요? 은혜의 기도, 성소의 기도로 넘어가죠. 성소는 뭐예요? 성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성전의 기도는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내 결론이 이러지도 저대로 못 찾는 것도 고통받는 거니까 최소한 이 생각을 최종적 결론을 갖고 있는 나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소로 들어간다는 건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번제단 앞에 서는 거고 이 번제단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 성소와 지성소 새로운 사람으로 나를 인도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문제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이 생각으로부터 이 상처받음으로부터 이 시험듦에서부터 자유해져서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기도 그렇죠? 성소의 기도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성소의 기도로 나갈 때 얘가 뭘 깨달았다고 해요?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응답을 받아요? 깨달았다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얘기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성소의 기도를 갖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깨달음을 주셨어요. 깨달음을 주셨다는 게 뭐예요? 깨달음이란 말 자체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그 전에 이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있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사람은 잘못된 관점에 매여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잘못된 관점에 매여 있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바른 관점, 제대로 된 시선, 눈을 뜨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가? 확 이 상황이 완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다르게 보였을까요?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표현해요. 종말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자꾸 시간적인 단어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시간적인 단어. 시간적인 단어는 뭐예요? 시간적인 단어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보세요. 종말이라는 단어는 이중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시간적인 단어도 맞는데 고3이 오늘 너무 재밌게 놀아요. 그러면 공부하는 애가 그 고3 친구를 보면서 너 너무 부럽다. 오늘도 넌 행복하구나. 난 힘든데. 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에 대한 관점이 없는 거예요? 종말론적 관점이 없는 거예요. 1년이 딱 지났을 때 걔는 그렇게 자기의 기회비용을 낭비한 걸 후회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게 어떻게 돼요? 얘가 하고 있는 행동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 중요한 걸 다 낭비하고 있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종말론적 관점이라는 거 하는 것은 그래서 단지 나중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 행동의 근본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을 이 악인을 자기 자신을 이 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완전히 다시 보게 되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참으로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라고 표현하죠. 아 얘는 넘어진 애들이구나. 파멸에 던지셨다고 표현하죠. 얘들은 망한 애들이구나. 그들이 어째 그렇게 황폐하는가. 얘들은 황폐한 애들이구나. 넘어진 사람, 파멸한 사람, 황폐한 사람이라고 이 부유한 성공한 사람을 다시 재규정해요. 왜요? 그 사람을 보는 뭐가 바뀌었으니까? 관점이 바뀌니까. 여러분, 그 악인도 때로 의롭게 살아갔다고 상상해 봅시다. 20살 때까지만 해도 걔가 우리 동네 친구에서 의로웠던 애예요. 내가 돈 좀 벌어보겠다라고 의로운 거 싹 포기하고 악한 방법으로 넘어갔어요.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넘어진 거죠. 그 마음에 소원보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건 핵심이 아니에요. 그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진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앞에 의로움이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진정한 사랑이 있어요? 아니죠. 걔는 그냥 강포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지멋대로 하는 애가 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 거예요. 파멸한 거예요. 그의 인생이 정말 가져야 되는 건 하나도 못 가졌어요. 가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황폐해진 거죠. 저는 이 시인이 뭘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돈 하나 받구나. 인생을. 내가 성공 하나 받구나. 하나님, 쟤는 왜 이렇게 돈 많고 인정받고 잘 살아요? 난 왜 못 그러고요? 기준이 뭐예요? 돈이죠. 기준이 뭐예요? 사회적 성공이죠. 이 사람 누구예요? 시인이. 크리스찬이죠. 선지자죠. 근데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이 뭐가 돼요? 돈이 되죠. 그 사람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예요? 이건 내가 그 사람을 쳐다보고 난 다음에 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게 문제예요.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이 주 앞에 짐승이 오나라고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받고. 이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 아, 난 진짜 멍청하고 짐승이구나. 라고 고백해요. 그럼 우리는요. 되게 관점이 사고의 훈련이고 판단이라고 착각해요. 물론 그렇죠. 여러분, 관점의 첫 단추는요, 이상하게 우리가 근데 얽혀요. 여러분, 전제를 객관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전제는 우연한 기회에 세워요. 그리고 이미 세워진 그 전제를 자기가 디펜스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논리를 세우는 거지.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떻고 이게 어떻고 내가 이러고 있는 게 내가 이렇게 손을 깨끗이 하는 게 헛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헛되고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죠.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얘기의 전제가 뭐예요? 이 선지자의 대전제가, 이 신앙인의 대전제가, 하나님 인생이란 돈 많고 성공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전제잖아요. 하나님 인생, 사람이 태어나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해야 되는데 왜 쟤는 저러고 난 못 그래요? 이게 대전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대전제로 삼으셨던 적이 이 사람도 그게 대전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며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애를 보면 갑자기 내가 그러고 살렸던 사람처럼 쟨 저게 있으니까 너무 잘 살고 있는 거고 난 저게 없으니까 못 살고 있는 거. 친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해요. 내가 이제 45이니까 친구들 만나면 야, 난 이 나이에 뭐 아파트 하나가 없다. 뭐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네가 뭘 하고 살긴. 네가 아파트 갈지려고 산 건 아니잖아. 갑자기 그런 일을 해? 그런 식으로 안 살아 내가? 아니 서른 살에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아파트가 있겠지.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았잖아 네가. 내가 이 나이에 아파트가 하나 없다. 야, 내가 이 나이에 아직도 이 차를 타고 다닌다. 아니 네가 그렇게 안 살았잖아.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그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애초에 그렇게 살았으면 그렇게 안 되겠지. 청년 때 다 의미 있게 살겠다고, 가치 있게 살겠다고, 인격적으로 살겠다고 뭐 아 그런 사람들 싹 무시하고 막 아 그거 뭐 아 그거 뭐 대기업 간 애들 하나도 안 부러워하고 그때는 막 그거에 시간도 마음도 안 쓰고 그냥 막 봉사 쫓아다니고 선교 쫓아다니고 막 뭐 철학책 읽고 막 그랬으면서 영어 단어 안 외우고 야 그런데 네가 아파트가 생기는 게 이상한 거지 너나 나나 이러고 쭉 가는 거지 뭐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해 맥락 없이.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어느 사건 때문에 어떤 계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건드려져요. 그래서 재밌는 건데 건드려져요. 이 건드려지는 게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 약간 내적으로 이렇게 튼튼해서, 그렇죠? 누가 나를 탁 건드려도 벽을 미는 것 같아야 되거든요. 최소한 문을 여는 것 같아야 돼요. 그래서 내 구조는 다 살아있는 상태로 아닌 건 벽에 딱 맞춰서 나를 흔들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해야 되고, 이거는 들어볼 만한 얘기면 문 열고 들어와서 내 전체 구조를 망치지 않는 상태에서 문 열고 들어와서 그냥 그 일부분을 내가 수용하거나 대화하거나 이렇게 내 내면이 구성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마음이 가끔은 진짜 무슨 하우스 오브 카드 같아요. 진짜 도미노 같아요. 도미노처럼 다 세워져 있었어. 아, 난 주님의 뜻대로 살 거야. 난 인생의 바른 방향 이러고 난 사랑해서 이렇게 다 세우는데 누가 톡 건들면 여기서 넘어져야 탁 해서 다 넘어져. 다 넘어져. 건드려져요. 그래서 그냥 어떤 때는 돈에 건드려지죠. 누가 돈 많이 번 얘기 들으면 이렇게 건드려진다. 돈 없는 사람들은. 나도 돈 없으면 안 건드려. 돈 있으면 안 건드려져. 근데 난 돈이 없는데 제가 돈이 많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삶이 힘드니까 더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괜히 건드려져. 제가 악하게 벌었으면 더 건드려져. 뭔가 제가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한 것 같으면 더 건드려져. 직업 때문에 건드려질 때도 있죠. 난 이 직업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직업을 선택하고 이 직업을 해가왔는데 나는 이 직업에서 내가 생각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못 받고 있는데 쟤는 뭔가 과도한 대우를 갖는 것 같아. 그럼 건드려져. 그렇죠? 그럼 건드려지죠. 관계적으로 건드릴 때도 있죠. 난 진짜 성숙하고 좋은 삶을 살아온 것 같은데 쟤는 되게 미성숙한데 그냥 운이 좋아서 좋은 사람 그룹에 들어가서 좋은 사람을 엮여서 살아가고 좋은 사람들이랑 잘 놀고 살아가. 근데 나는 자꾸 혼자 남아. 내가 외로워. 그럼 건드려지죠. 그게 결혼이건 친구들이건 어떤 공동체이건 모임이건. 우연한 일들을 건드릴 때도 있죠. 어떤 상황들 때문에. 뭔가 인생에서 내가 직장에서 부당함을 경험할 때, 관계에서 부당함을 경험할 때, 건강에서 부당함을 경험할 때. 다들 되는 건데 난 왜 안 돼? 이게 이런데 난 왜 이래? 이렇게 건드려지죠. 그러면은 툭툭툭툭툭툭툭툭. 내가 부정적으로 건드려지면요, 이 시인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내가 그랬던 좋은 생각들이 싹 넘어져 버리죠. 내 안에 긍정적으로 건드려지면, 긍정적으로 건드려진다는 게 뭐예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갑자기 내가 돈이 많이 벌렸어. 이 악인의 경우죠.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인 거랑 상관없이. 일이 술술 잘 풀려. 이것도 우리를 건드려줘요. 좋은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뭔가 일이 되게 잘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죠.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해요. 건드려지죠. 건강하고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게 툭 건드려서 투투투투투투투. 그럼 둘 다 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떤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차분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내적인 걸 갖고 있었어요. 이 친구한테 일반 사람들에게 성공이라고는 되게 인생의 큰 성공이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만났어요. 근데 여전히 그 사람이 똑같아요. 그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약간의 존경심이 들어요. 아, 얘는 정말 내적으로 튼튼한 애구나. 똑같더라고요. 전혀 바뀐 게 없어. 안 느껴져요. 얘의 성공이 얘의 사고구조를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왜요?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사고구조가 이미 튼튼하기 때문에 똑같은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반대도 있죠.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성공일 수도 있는데 만났어요. 딴 사람이야. 깜짝이야. 어깨에 뭘 낀 줄 알았어. 슈트 같은 걸 입었나? 그 사람 내적으로 취약한 사람인 걸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죠. 에이, 제가 변했네. 이 말이 뭐예요? 제가 사실 속이 되게 취약한 애구나. 되게 의로워 보이는 말들, 멋있는 말들을 했었지만 그게 얘한테 뿌리 내리지 못한 애구나. 그냥 작은 성공을 겸하니까 드르륵 다 없어졌구나, 얘가. 그러니까 얘가 최소한 취약한 애구나라고 느끼죠. 근데 여러분,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 아시죠? 얘가 되게 좋은 애였어요. 힘든 일이 생겼어요. 힘든 일이 생겨서 만나봤는데 힘들어하죠. 사람은 똑같아요. 아, 그럼 얘는 진짜 튼튼한 애구나. 내적으로. 사람이 달라졌어. 얘가 쓰는 기본 가치관이 달라졌어. 그럼 아, 얘는 내 쪽으로 취약한 애구나. 그럼 어떻게 되고 싶으세요? 지금 정말 나를 건든 그게 문제일까요? 내가 저것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저것 때문에 억울해요. 하면 왜 저렇게 하세요? 정말 그게 문제일까요? 여러분 그런 장면과 순간들은 항상 있잖아요. 어떻게 그 순간을 모든 걸 객관적으로 판단합니까? 어떻게 그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과 그의 인생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런 것들이 되게 쉽게 건드려지는 내 내적 구조가 문제일까요? 물론 내 내적 구조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내 내적 구조가 조금 더 취약하지 않다면 내 내적 구조가 훨씬 더 튼튼하다면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솔직히 어떠세요?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막 좋은 생각을 셋업하는 데 되게 오래 걸려요. 아, 이 친구에게 또 한 번 은혜의 계기가 찾아와서 정말 2-3개월 동안 좋은 계기들이 있어 이렇게 계속 좋은 생각들을 셋업을 했어. 근데 무슨 일 하나 툭 생기잖아요. 그럼 드르륵 넘어져요. 무슨 일 하나 툭 생기면 드르륵 넘어져요. 그리고 다 넘어져서 이제는 그 다시 세속적인 얘기를 입에 달고 2-3개월 가. 그리고 또 천천히 하며 생각을 셋업해.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 안 생겨? 무조건 생기지. 그 생각을 건든 일이 왜 안 생겼어요? 무조건 생기잖아요. 그럼 또 드르륵 다 넘어져. 그럼 이 사람은요 실제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했던 것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좋은 가치관에 동의했던 그 몇 달들만 편집해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난 그래도 하나님과 같이 살아오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러냐고 다시 얘기한단 말이야. 그렇게 넘어지면 또 이건 리빌딩하는데 더 오래 걸리죠. 건드려지지 않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안 건드려질 수 있나? 안 건드려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스마트폰을 버리고 사람을 안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가끔은 기사가 우리를 건드려. 그렇잖아. 기사보다 건드려질 때가 있잖아. 괜찮아요? 그럼 그 다른 방법은 뭐예요? 이 신의 길을 가셔야죠.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드려졌던 순간에 무기력해지지 마시고 내가 뭐 때문에 어떻게 건드려졌는지 이 시인처럼 정직하게 정리해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사람은 건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건드릴 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시인의 앞부분의 태도를 배우세요. 지난주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들여다봐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솔직하게 내가 정직하게 내 스스로를 정리하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잔재주 피우시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제적 정의가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정당성에 대해서 제가 요즘 고민입니다. 이렇게 가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이 시인이 선지자급인데 정직하게 하나님 쟤는 돈도 많죠? 사람들도 좋아하죠. 성질의 머리도 못 대먹었죠. 난 되는 일도 없죠. 이렇게 정직하게. 이 시인이 얼마나 꼼꼼하게 얘 요게 마음에 안 들고 요게 마음에 안 들고 요게 마음에 안 들고 요게 마음에 안 들고 이거가 나한테 이렇게 건드려져서 나는 사실 이걸 다 하기 싫어졌는데 그렇게 살자니 또 그건 또 아니고 그래서 내가 미쳐버리게 꼭까지 정리가 돼 있잖아요. 이게 자기 직면이에요. 정직하게 쪽팔려하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사실 내가 이런 걸 느낀다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괜찮은 척 하잖아요. 척 하는 순간 그건 도미노야. 정직하게 내가 건드려진 걸 인정하고 솔직하게 그것들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신이 했던 거 두 번째 뭐 하셔야 돼요? 성소의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 날 건드린 제가 문제예요. 면 문제가 나중에 해결돼요. 하나님 이거에 건드려져서 생각 자체가 지금 엉켜버려 있는 지금 돈이 너무 중요하게 느껴지고 소유가 너무 중요하게 느껴지고 성공이 너무 중요하게 느껴지고 건강하고 편하게 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느껴져 버린 그래서 그 생각에서 못 빠져나오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싶은데 계속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생각을 나한테 좀 뜯어내달라고, 이 생각에 나를 건져달라고, 그 성소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앞에 구절을 보면 어딘지 모르겠다. 아,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그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이 시인이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야겠구나라고 시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인의 방향의 변화를 아시겠어요? 이 시인이 뭘 깨달아요? 아, 내가 뭐 쳐다보고 있었어요? 부러운 애들만 쳐다보고 있었죠, 지금. 쟨 돈이 많네. 쟨 집이 편하네. 쟨 일이 순적하네. 쟨 인기가 많네. 쟨 저러네. 쟨 저런 걸 보면 걔 어디로 가? 쟨 저런 거 보니까 난 왜 이래? 쟨 저런 거 보면 난 왜 이래? 쟨 저런 거 보니까 난 왜 이래? 쟨 저런 거 난 왜 이래? 부정적인 것만 보는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훈련이 됐죠. 훈련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자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 신이 자기 뭘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저걸 많이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뭘 많이 보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오른손,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내가 집중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지금 나한테 뭘 하라고 하시는지, 내가 지금 뭐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 시간이 나한테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 지금 나한테 뭘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인지, 나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는 그 오른손, 주의 교훈으로 주시는 그 인도하심, 그것들,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내가 기대하는 영적, 영광의 영적, 이런 식으로 하는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교훈의 인도하심, 그것들을 끌어나가는 주의 오른손, 내가 만나게 될 영광의 영접이라고 하는 뭐 내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건드려짐의 완성은요, 자기 삶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예요. 그렇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쉽게 건드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건드려졌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느껴요. 이게 건드려졌어요. 이 생각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길 바라요. 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났다면 하나님, 그럼 내가 이제는 또 건드려지지 않게 이걸로 채우길 바라요. 여러분, 진공 상태가 되면 이상한 게 들어와요.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뭘 하시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이해를 가지고 그것으로 내 중심을 다시 한번 잡길 바라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것이라고 이 시편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저는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해요.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과 같이,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과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저들의 형상을 멸시하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서 내 안에서 깨어나실 때 내가 저들의 형상을 멸시할 수 있다라고 저는 적용해서 읽어봅니다.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여러분, 꿈에서 막 너무 부자였어. 꿈에서 내가 하늘을 날았어. 근데 깼어. 근데 운전하고 가면서 내가 어제 하늘을 날았지. 정신 먹으면서 내가 어제 꿈에 큰 부자였는데. 그럼 이러면 상담을 받으셔야 돼. 문제가 있는 거야.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깬 후엔 알아. 꿈속에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경험들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언맨이었고 거기선 애인도 있었고요. 아이들이 말도 잘 들었고요. 하늘도 날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꿈에 저희 와이프는 누구지? 너랑 결혼한 애가? 응? 아, 미안해. 네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안해. 짱이 갑자기 생각해. 하던 거니까 하자. 누구였지? 까먹었어요. 이동욱이죠. 꿈에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깨면 나랑 살지만. 꿈에서야 뭐. 그날 그냥 나 보기가 좀 싫었겠지, 그치? 그냥. 꿈에서 이동욱이랑 결혼했는데 깼더니 내가 누워있으면 진짜 이게 현실이구나. 그럴 거 아니야. 막 불편해. 근데 그 감정을 가지고 하루 이틀, 3일, 4일을 살면 그게 문제지. 하나님께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깨세요. 돈 많은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깨세요. 깨세요. 돈 있다고 거들먹거리지 마시고 없다고 위축감 느끼면서 돈 많은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깨세요. 왜 그걸 못 깨요? 깨세요. 지금 편한 거, 지금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세요. 내가 하나님 옆에서 지금 진실한 사람이냐? 내가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이냐? 내가 오늘 삶의 길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영향이 나타나느냐? 내가 주 안에서 만족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 거기서 깨어나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를 탁 받으시잖아요. 그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뭐 사회적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이게 다 해결 내 마음이 좋아질 것 같죠? 결국 내 마음이 좋아지 그래야 내 마음이 좋아질 것 같아서 그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왜 돈 갖고 싶어요? 돈이 있으면 내가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란 걸 정말 내가 깨면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니 딱 깨어나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제가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겪는 걸 여기서 겪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딴 데 얘기를 해요. 어쨌든 제가 가는 목사님 모임에 가면 제 그 모임에 단점도 되게 많아요. 근데 설교 시간 얘기하면 그들이 알 수 있으니까 장점만 얘기합니다. 거기는 몇만 명 교회 담임 목사도 있어요. 몇 천만 교회 담임 목사도 있고 굉장히 학벌 좋은 사람들도 많고 학벌 없는 사람도 있고 그냥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도 있고 그냥 지금 목회를 안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 모임에서 한 번도 그걸 느꼈던 적이 없어요. 그분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들은 그 정도의 내적 구조는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 해서 내가 지금 되게 부유해졌다고 해서 사람들에 대한 태도나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뷰가 달라질 정도 그분들이 되게 조심해서 내 앞에서 막 그 얘기를 안 하지도 않아. 내 앞에서 다 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얘기를 해. 그러니까 돈이 많은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쓰고 있는 삶을 얘기하니까 액수들이 나와요. 저랑 단위가 다르죠. 우리 교회는 단위가 다르잖아. 안 불편해요. 왜? 신경 안 쓰니까 서로. 그게 우리를 규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크리스찬이면 그 정도면 돼야죠. 그게 진짜 자유가 있잖아요. 말씀 진짜 마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가끔 하나님 얘는 너무 마디마다 다 걸리는데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맞잖아. 아니,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좀 그랬으면 결혼은 잘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그 욕심이 있고 그게 왠지 평등하잖아. 근데 이렇게 얘는 마디마다 다 걸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나도 좀 하나님한테 가서 이렇게 따지는 감정이에요, 사실. 하나님, 얘는 왜 마디마다 다 걸려요? 얘가 얼마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마디마다 다 걸려요. 왜 이런 마디에 걸려요? 제가 막 중복이더라도 또 잘 안 되면 또 아, 나 막 짜증나가지고 하나님은 아, 진짜 별로 아, 하나님 가끔 보면 자기 일밖에 관심이 없어. 막. 교회 기도하면 그렇게 잘 들어주다가 막 그 감정이 또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도 건드려져요. 요즘 뭐 제 인생에 큰 문제 없으니까 제 인생 갖고는 잘 안 건드려지는데 여러분 인생 때문에 제가 건드려져요. 아, 약간 기분이 나빠. 아, 기분이 안 좋아. 다시 얘기하다 보면 다시 아직 나 은혜를 덜 받아서 또 화가 나려고 그러네요. 나도 그런데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나도 그런데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저 100%예요. 100%예요. 건드려지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미성숙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그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겠습니까? 여러분의 건드려짐을 깊이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성소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간구하고 그게 주님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면 정말 좋아져요. 정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데 모든 게 해결돼요. 그 깨달음의 은혜로 아 내가 더 이상 저런 걸 좀 그만 바라보고 주의 오른손 붙잡고 주가 나를 영접하실 곳을 향해서 걸어가야겠다 이런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깊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그런 사랑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찬양하실 텐데 이건 아이가 우는 이유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찬양 인도하려고 아이를 내려놓고 걸어나와 버렸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이는 지금 되게 내 아빠가 끝까지 날 지켜야 되는데 다수를 위해서 슬프겠어요.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찬양할 텐데 찬양 전에 반주 해주시고 사주 갑시다. 멋있게 이마 깔고 오늘은 여러분 통성 기도하는 날이에요. 통성 기도하는 날. 그래서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통성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방언할 줄 아시는 분들은 꼭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남의 순교에는 그걸 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 층간소음이 있어서 집에서 안 하시리라 확신해요. 그렇죠? 사람마다 언어가 있어요. 그렇죠? 연애할 때 신나게 놀던 부부가 결혼한 다음에 계속 진지한 얘기야 차분한 얘기만 하면요 우리 사이에 뭔가 사랑이 식은 것 같다는 착각이 들 수 있어요. 사랑이 식지 않아도 왜냐하면 그들의 언어가 신난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모든 사람이 통성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언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제 취향은 전 묵상기도 하는 걸 더 좋아하는 취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묵상기도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부모님 때문에 태호야 우리 아버지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부흥회 같은 데 푹 치셨거든요. 팡팡팡팡 막 새벽 4시 막 푹 치면서 이렇게 막 그럼 거의 그 새까만 데 소나무 앞에 앉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 뭔지도 모르고 하고 저 대학교 때 저를 붙잡고 무덤가에 하나씩 앉혀놓고 또 기도하라고 그럼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소리를 들어서 살아있다는 걸 저쪽 무덤에 있는 애한테 알려주고 저쪽 무덤에 내가 살아있다는 걸 나한테 알려줘야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길 그렇게 배워먹었어. 그게 내 언어야. 그래서 저는요 가끔은 여기 아무도 없을 때 여기서 제가 무릎 꿇고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이런 거 찬송가 불러가면서 제가 통성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제 언어 중에 하나라 그래요. 하나님과 제가 묵상으로도 얘기하고 대화로도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저는 가끔 간구함으로 얘기합니다. 간구함으로 얘기할 때는 언제 그 언어를 씁니까? 그냥 오늘은 좀 시끄럽게 해보자 그랬어요? 아니요. 뭔가 다 알겠는데 안 될 때 잘 모르겠을 때 통성기도 하지 마세요. 대화하세요. 모르겠으면서 막 소리 지르고 가면 소리 어려워. 근데 알겠는데 이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걸 알겠는데 이 마음에서 좀 걸어나와야 되는 걸 알겠는데 내가 이 생활을 고쳐야 되는 걸 알겠는데 안 될 때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고치실 텐데 우리가 이 찬양으로서 기도할 때 주께 가까이 날이 꺼서서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목마른 나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셔서 하나님 알겠는데 안 됩니다. 은혜를 주셔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간구하고 이렇게 통성하고 이렇게 방언하고 오늘 주님을 좀 부르시면서 주님을 찾으시면서 이렇게 찬양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돈이 없어 가난한 것 같고 명함이 없어 가난한 것 같고 사람이 없어 가난한 것 같을 때도 많고 거의 틀린 것은 아니다. 우리 돌아보면 그거보다 더 제가 사랑이 없어 가난하고 소망을 잃어버려 가난하고 믿음을 잃어버려 가난하고 용기를 잃어버려 가난한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다시 주의 오른손을 붙잡고 주님께 영접하시는 곳까지 내가 걸어가는 것들을 보면 내가 이 꿈꾸는 것 같은 뭐가 없는 것 같은 뭐가 잘못된 것 같은 이 민망에서 깨어날 수 있을 것인데 주여 세속의 것들 때문에 너무 깊이 잠든 자들이 있다면 이들을 다시 한번 깨우셔서 주님의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기쁨과 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갈 때 주님께서 또한 내 삶의 문제에도 동행해 주심을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첫 기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주중에 소리지르며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이 마음 가운데 한 순간 이 은혜가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부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